6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여러 가지 진노와 심판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날 기근, 그리고 내란, 전염병,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고 해가 마치 흑염소의 털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피와 같이 붉게 물들고 또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서 또 쏟아지며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적인 대격변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펼치는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도대체 과연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일까 하는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기록된 질문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처참한 이 큰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를 찾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성경은 이미 두 부분으로 요한계시록 7장이 나눠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실 텐데요. 1절부터 8절 그리고 또 9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자들이 등장하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이 곧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똑같은 이 무리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요, 요 옆에 파킹랏에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아, 이 교회는 옆으로 길구나 하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앞에 이 시어스 길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아, 이 교회는 또 다른 모양이구나 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9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심판 후에 최후 승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보고 있는 이 관점만 다를 뿐 사실 똑같은 그 무리에 대한 오늘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이 새벽에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대한 오역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그 이후에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잘못 오역한 것, 해석한 것,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그 순서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아주 단골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좀 그렇게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책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써먹는 숫자 중에 그리고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읽기 전에 이 숫자를 가지고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행하고 있는 이단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 숫자 안에 든 사람은 영생 불사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변해서 뭐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과 이 세상을 뭐 다스린다. 근데 결국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교주입니다만.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토록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교세를 14만 4천 명까지 늘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죠.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교리가 신천지였어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신천지가 정말 이 뭐 교세가 많아지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사실 엄청납니다. 과천 같은, 경기도 과천 같은 도시 가면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정말 신천지 사람들로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교세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으니까 이게 교리를 좀 이게 수정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원래는 막 처음에는 이거다라고 가르치다가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교리를 교주 마음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막 부모도 버리고 자기 형제도 버리고 나는 구원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구원받은 인원의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오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거죠. 한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뭐 무슨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중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 봐라, 성경에 분명히 유다 지파 중에 그리고 르우벤 지파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오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어린 양이 동물이었을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리라 그랬을 때 정말 라이언, 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림책과 같아요. 막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왔을 때 이거는 지금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만 봐도요, 남자 숫자만 해야라도 이미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살았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도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어간 지가 옛날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같이 살게 되면서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뭐 순수 양반 가문이다, 우리는 양반 혈통이다 그러지만 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거를? 뭐 그 수많은 뭐 전쟁 속에서 뭐 누가 누구랑 결혼했을지 그거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족보를 본다고 해서 뭐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혈통적으로 나는 순수한 어디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구약의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 유대교를 가도 오늘날 그들의 랍비가 뭐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이 피가 다 지파끼리 섞였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지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유다 지파의 12,000명, 르우벤 지파의 12,000명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오류를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신천지가 이야기했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구원받을 숫자다라고 말한 것도 틀린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유다지파 사람들, 루벤 지파 사람들, 뭐 시몬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한 것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비밀을 좀 함께 풀어봅시다. 이 숫자를 풀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숫자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숫자가 사실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셨어요? 병원 엘리베이터를 혹시 한번 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1층은 1, 2층은 2, 3층은 3, 근데 4층은 4라고 안 써 있고 알파벳 뭐가 써 있습니까? F가 있잖아요. 4. 왜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라는 숫자가 이 한문에 죽을 사를 이걸 연결시킨다 그래서 병원은 특별히 그 쓰지 않아요. 그래서 4층에는 숫자 4 대신 F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4의 숫자 4에 대한 그 관념인 거죠. 4는 죽을 사다 이런 것처럼. 예. 여러분 왜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이 빠칭코라고 합니까 이거? 탁 하다 보면은 숫자 나올 때 제일 좋은 숫자가 뭐예요? 777 아닙니까? 왜 그렇죠? 이 서양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행운의 숫자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 8을 되게 좋아합니다. 8. 근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 이 바라는 이 발음이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게 돈을 벌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라는 발음이라서 이 숫자 8이 복을 가져준다 이런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사실 그렇게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숫자 4는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한번 7장 1절 보시겠어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면 모퉁입니까? 내 모퉁이죠. 이 숫자 4는 피조세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를 보면 네 번 반복되는 표현들 막 하나를 또 볼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7장 9절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몇 개죠? 네 개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다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4라는 숫자는 이 피조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놓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들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모든 심판들이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숫자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요한계시록 금요 강의 때 한번 강의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숫자를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혹시 적어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책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인 말씀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숫자 10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지파가 몇 개였죠? 네. 12이죠. 네.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네. 12 제자죠. 이 두 숫자가 같은 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성경에 지금 제가 써두라고 말씀드렸던 이 열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에서 처음 열둘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그 두 번째 열둘은 신약의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많다 곱하기 3은 아까 완전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10을 3제곱한 숫자가 1000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념 가운데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했을 때 그 표현 천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 13,000이라는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많다라는 의미로 숫자는 1000을 곱해서 이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1절에 이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6장이 여섯 가지 재앙이 막 담겨 있거든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내 천사가 나타나서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은 마지막 날에 불어닥칠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왜 바람을 붙잡고 마지막 대환란을 지금 잠깐 멈추고 있어요? 2절 3절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있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이 잠시 홀드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친다는 게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이 어린아이들 편에 이러면 이런 거 있죠. 찜, 이거 아세요? 이렇게 내 거, 그 도장 찍잖아요, 내 거라는 거.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신다는 거는 지금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게 지금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이마에 찍혀 있거든요, 이마에. 이게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자기의 이 노예나 자기의 종들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들의 이마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찍어줬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사단도 우리를 결코 건들 수 없어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6장 마지막 절인 17절 한번 보십시오. 전장인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대재앙의 날, 이 대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와서 잠깐 멈춰라, 내가 이 사람들의 머리에 인치기까지는 심판을 멈춰라 하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며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때 그 어떤 불도 우리를 소멸치 못하고 그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이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악한 영이 있고 귀신도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미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거는 그 어떤 책보다도 두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신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 이거보다도 더 감사한 책이 없어요. 야,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4만 4천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